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비건 대표는 오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후 북한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식을 듣는 대로 실무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와 내 팀에게 싱가포르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상의 재개 임무를 맡겼다고 밝히고 이 중요한 임무를 완전히 전념해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대표와 이도훈 본부장은 오늘 회동에서 미북 실무협상 조기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협상 전략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대화를 신속히 재개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히고 한미가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서 대화의 전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건 대표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러시아 대사 내정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비건 대표는 러시아에서의 외교 직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북한과 관련해 진전을 만드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어서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함께 진행한 여러 노력이 북한과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목표 진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더 많은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 능력을 향상시켜 핵탄두 소형화를 실현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은 오늘 일본 방위성이 조만간 발간할 연례 방위백서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던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와는 달리 올해는 이를 확정해서 명기한 것이 주목됩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번 방위백서 초안은 다음 달 중순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하는 강요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 문서로 발간됩니다. 한편 이번 초안에서 일본 정부는 유일한 군사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을 안보 최우선 순위로 강조하고 이어서 호주, 인도, 아세안 순으로 중요도를 매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년 우선순위에 올랐던 이웃나라 한국은 그 다음으로 밀렸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장관들이 세 나라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그리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관계를 추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고노 일본 외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고조된 한국과 일본의 외교 통상 갈등을 대화를 통해 풀라고 촉구했습니다. 왕 부장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건설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노 일본 외상은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자 현안을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외상은 일한 두 나라가 다양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과 중국, 한국은 3자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도 일본과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예정했던 덴마크 국빈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그린란드 판매 논의에 관심이 없다는 메테 프레데센 총리의 발언에 따라 2주 안에 잡혀있던 회담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단도직입적인 덴마크 총리 덕분에 미국과 덴마크 두 나라 모두 국빈 방문에 드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아낄 수 있었다며 덴마크 당국을 간접 비난했습니다. 이날 백악관도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예정돼 있던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 국빈 방문 일정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상 산소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대규모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미항공우주국과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어제 붉은 불길이 확산된 아마존 일대 위성사진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CBS 방송과 영국 BBC 등은 언론의 무관심 속에 아마존에서 큰 불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며 현지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으로부터 소식을 듣는 대로 실무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에 나와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지난해에도 핵개발을 지속한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최저기온은 9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대로 바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자신의 러시아 대사 부임서를 일축하고 북한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조속한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희망했습니다. 일본을 거쳐 20일 오후 서울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21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카운터파트로부터 소식을 듣는 대로 실무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engage as soon as we hear from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비건 대표가 이날 가장 먼저 언급한 사안인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러시아 대사 부임설이었습니다. 비건 대표는 자신이 대사직을 맡기 위해 대북 특별대표직을 그만둘 것이라는 소문을 우선적으로 일축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First, regarding our negotiating team, I want to dispel any rumors that I will be leaving this portfolio to take up an ambassadorship abroad. I will not be taking up a diplomatic posting in the Russian Federation. 자신은 러시아 대사직을 맡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 진전을 이루는 일에 계속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비건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난 직후 자신과 협상팀에 북한과 실무협상을 재개하라는 과제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된 사안이고 싱가포르에서 미북 두 정상이 한 4개항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건 대표는 전했습니다. 또 이 중요한 임무에 전적으로 헌신해 이를 해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비건 대표와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시점에 비건 대표의 방안은 시의적절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대화를 신속히 재개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조성된 대화 국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지도자들의 결단과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한 일을 아주 긴밀하게... 비건 대표는 오후에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 통일부와 함께 진행하는 노력 덕분에 북한과 관련된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문 대통령이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줬고 외교적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기회의 장을 열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특히 지난 6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3국 정상 간 회동을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거기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고 판문점에서 함께 이동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역사적인 악수를 나누는 등의 모습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로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촉진되고 마련된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비건 대표는 앞으로 미한 두 나라가 함께할 일에 대해서도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이 한국 통일부 장관의 임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철 장관이 면담 전 모두 발언에서 교착 국면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시점에서는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관계가 남북 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미한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2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면담한 뒤 곧바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희망했던 만큼 북한과 빨리 협상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의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에 나와 더 나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희망했던 만큼 빨리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0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희망했던 만큼 빨리 테이블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내내 명확했다며 우리는 길이 울퉁불퉁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부터 21일까지 영내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19일부터 이틀간 일본에 이어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통일부 장관 등 고위 인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의 대북 협상팀은 미국민들을 위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초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북한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계를 그어놓고 있다며 이것은 국제 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더 나은 결과를 얻기를 희망한다며 이것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더 낫고 전 세계를 위해서도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지난해에도 핵 개발을 지속하고 추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에도 영변에 5메가와트 원자로를 계속 가동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다음 달 뉴욕에서 시작되는 74차 유엔총회 제출한 2018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중순까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징후가 포착됐고 8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는 간헐적인 가동 징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에는 가동 징후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1분기 시작부터 구룡강 근처에서 활동이 관측됐다며 건설 중인 경수로나 5메가와트 원자로의 냉각 시스템 교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별세한 아마노 유키야 전 IAEA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IAEA 이사회에서 이 같은 관측을 확인하면서 구룡강 근처에서 일부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이 중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likely that the 5 megawatt was shut down during these activities. I mean, the
보고서는 지난해 4월 말과 5월 초 영변의 재처리 공장인 방사화학연구소에서 증기 가열기가 가동된 흔적이 포착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증기 가열기 가동 기간이 5메가와트 원자로의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영변 핵연료봉 제조 공장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심분리 농축시설이 사용된 징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수로에서 원자로 부품을 제조하고 이 부품들을 원자로 건물로 실어나르는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평양 외곽의 보안구역 내 건물들을 관찰했다며 주 건물의 규모와 관련 기반 시설들의 성격이 원심분리 농축시설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관련 활동과 경수로 건설 등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가 진전은 23755 등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에서 어떤 검증 활동도 하지 못했지만 위성 사진 등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국들 간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IAEA는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북한에서 추방된 후 북한 핵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이란의 협력관계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상호 이해 관계가 맞물릴 때 전략적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협력해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을 방문한 박철민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제재를 고수하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경제 주권 수호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1일 이란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박 부의장과 만난 알리 라리자니 이란 의회 의장은 미북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좋은 합의를 이루려는 게 아니라 북한을 무장 해제해 자신들의 압박 아래 두려고 한다며 미국을 신뢰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리자니 의장은 또 북한은 경제적 주권을 지키려고 한다며 이란과 북한의 경제적 관계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의장이 이끄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은 전날 세이드 아빠스 아락치 이라크 외무차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우방인 북한과 이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 고위 관리의 이란 방문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지난해 8월 이란을 방문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이번 회동은 두 나라 모두 미국과의 관계에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이란도 미국의 핵 합의 탈퇴와 대이란 제재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1970년 외교 관계를 맺은 북한과 이란은 반미 감정을 공유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된 협력 관계라기보다 상호 이해 관계가 맞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강화됐고 당시 총 4개의 경제기술협력조약을 맺으면서 관계가 두터워졌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은 양국 관계가 소원한 시기로 특별한 협력 정황이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당시 이란의 대북 석유 수출이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협력은 군사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 특히 1980년대 북한이 이란에 스커드 미사일을 판매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1990년대 당시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이란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과 부품 수출이 이란의 군사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켰고 이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자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자체 개발 목표 달성에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지난 2016년 자료에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 협력이 2013년 이후 잠잠해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북한의 무기 판매 조직이 이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지적이 나오는 등 양국의 탄도미사일 관련 협력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 의회조사국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이란이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도 공개된 자료만으론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경제협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두 나라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이중용도 기술을 공급받으려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의회조사국은 밝혔습니다. 이란과 북한은 모두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있으며 동시에 핵 확산국과 인권유린국 그리고 영내 안정화 위협국으로 지목돼 이에 따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
북한이 연일 한국의 F-35A 등 전략자산 도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공군력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높은 방공망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공군은 19일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 넉 대가 이번 주 추가로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35A가 한국으로 인도된 것은 지난 3월과 7월 각각 두 대가 인도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또다시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한국이 전략 자산 구입에 광분하고 있다며 F-35A 도입을 맹비난했습니다. F-35A는 적 지도부와 전쟁 지휘부, 주요 군사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최신 전략 무기로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은 그동안 한국의 F-35A 도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은 안보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통해 북한이 미국의 공군력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방공망 전력 유지에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마이크 맥데빗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의 폭격에 속수무책이었던 경험 탓에 전후 곳곳에 수많은 방공호와 굴을 파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맥데빗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대공지휘소는 대부분 지하 벙커에 있어 파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고등경제학원의 바실리카신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공군력 자체는 뛰어나지 않다면서도 북한의 방공망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옛 소련제 구식 레이더를 이란제 신형 단계별 레이더로 교체했고 옛 소련의 전산화된 대공지휘통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기술 개량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카신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이 S-75, S-125, S-200 등 옛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을 혼합해 보유하고 있다며 대부분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특히 S-75 미사일은 자체 생산과 기술 개발을 통해 상당히 진일보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북한판 패트리엇 미사일로 평가받는 지대공 미사일 KN-06의 경우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통해 레이더와 트랙을 단계적으로 배치해 탄도미사일보다는 전투기 요격에 최적화된 미사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카신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재래식 방공망 구축을 위해 러시아, 이란 등과 기술 교류를 통해 계속 기술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군도 북한의 방공 시스템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U.S. military personnel assume that it is at a very, very high level.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ROC and U.S. Air Force aircraft will do is to be able to neutralize North Korea's air defense.
이 때문에 유사시 북한의 방공망을 최단 시간에 무력화시키기 위해 F-35A 같은 최첨단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2018 한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항공 및 반항공 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부대 등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방과 동서부 지역에 SA-249와 SA-541 지대공 미사일, 평양에는 SA-2와 SA-342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가 집중 배치돼 다중의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GPS 전파 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 교란 장비를 개발해 대공 방어에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의 방공 시스템이 미국이나 한국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pretty sophisticated. Not as good as the Chinese or, you know, the Russians have or the NATO countries have. I don't think
it may be good enough to deal with, you know, previous generations of American things, F-15, F-16.
1960년대 초 해군 장교로 주일 미군에서 복무했던 코부전 차관보는 자신이 복무할 당시의 공군력과 방공 시스템이 지금도 북한 전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면서 냉전 시기 옛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북한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F-16 같은 미국의 이전 세대 전투기들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터키가 도입한 러시아제 S-400 미사일을 도입하지 않으면 F-35A처럼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전투기를 탐지, 요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이 S-400 같은 최첨단 요격 미사일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부분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제 신청 기관의 70%가 한 달 이내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공개한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대북 면제 신청에 대한 승인 서한 검토 결과 유엔의 면제 승인 심사 기간이 과거에 비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현재 대북 인도주의 지원 면제 신청에 대한 승인 건수는 21건입니다. 이 가운데 70%에 해당되는 15건이 신청 후 한 달 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제재 면제를 신청한 뒤 허가받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됐습니다. 1월과 2월에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단체는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컨선 월드와이드, 세계기아원조 등 4개 기관입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8월 제재 면제를 신청해 올해 1월에야 승인을 받아 약 5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와 세계기아원조 역시 지난해 11월 면제를 신청해 각각 올해 2월 15일과 20일에 승인을 받아 약 석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3월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3월에 면제를 신청한 프리미어 어전스, 유엔 인구기금 등 6개 기관은 모두 한 달 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 4월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유니세프와 북한을 사랑하는 성직자들에 대해서도 2주가 채 되지 않아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유니세프의 경우 앞선 신청에선 승인을 얻기까지 5개월이나 걸렸지만 4월 신청은 8일 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재미 한인의사협회가 집계한 통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지난 7월 재미 한인의사협회가 하버드의대와 존스홉킨스대와 함께 최근 2년간 유엔을 통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 내역을 파악한 결과 올해 신청부터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5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2018년 보면은 평균이 한 99날, 99일, 한 석 달, 넉 달, 예. 걸렸다고요, 평균이. 근데 올해부터 갑자기 빨라지더라고요. 한 2주 안에.
VOA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승인 판정까지의 기간 단축이 심사 과정의 변화 등에 따른 것인지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유엔의 승인과는 별개로 미국 단체들은 지원 물품의 출처와 재질에 따라 재무부와 상무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전히 대북 지원에 난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물품이 경유하는 나라들로부터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고 2017년 이후 제3국 은행 이용이 불가능해져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신속한 면제 승인에도 대부분 물품이 북한에 제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취업이 아닌 다른 비자들을 이용해 중국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고 중국 내 복수의 소식통이 VOA에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관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대북결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내 복수의 소식통은 최근 VOA에 북한의 여성 노동자 수백 명이 거의 매일 버스를 통해 북중 접경 지역을 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지린성 훈춘시 취안어 세관과 북한 라선 경제특구 관문인 원정리를 연결하는 신두만강 대교 위로 북한 노동자들을 태운 수십 대의 버스가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대개 20, 30대 젊은 여성들로 정장을 입고 별다른 짐도 없이 세관 수속을 간단히 밟은 뒤 바로 이동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중국 세관원과 중국 업체 대표, 북한 기업소가 공조해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세관원 한 명이 북한 노동자 1,200명의 출입국과 중국 내 체류를 직접 관리하며 중국과 북한 양측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여성 노동자들이 짐이 없고 정장을 입은 건 비자와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신규 노동 허가 발급이 금지되자 여행과 친인척 방문, 유학, 연수, 교육, 연구, 문화교류 목적 등으로 비자를 받은 뒤 중국 공장에서 일하며 북한 방문을 통해 체류 기한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유효기간 5년에 최대 체류기한 180일로 연구와 과학, 문화교류 목적 등으로 중국이 발급하는 F비자를 받은 뒤 만료일을 앞두고 북한으로 갔다가 당일 혹은 다음 날 중국으로 돌아와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체류기간은 당사자가 해외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기한이 다시 연장됩니다. 소식통들은 훈춘의 여러 공장에만 북한 노동자가 2천에서 5천 명에 달한다며 다른 내륙 지역에도 상당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1,762원, 미화 250달러 안팎으로 중국 노동자들보다 훨씬 저렴하고 솜씨도 좋아 중국 업체들로부터 인기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한국동아대학교 강동환 교수는 VOA에 단둥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을 태운 버스들을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훈춘뿐만 아니고 그 단동에서도 그 세관 앞에 버스 타고 그 뭐 한 버스에 북한 여성들이 와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뭐 거의 매일같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올해 말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담은 저서를 출간할 예정인 강 교수는 이런 움직임이 러시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훈춘에서 국제 버스를 타고 그 러시아나 블라디나 우스리로 갈 수 있으니까 그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중국으로 왔다가 당일에 이제 다시 이제 러시아로 가는 그 행색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보이브 차림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여권을 다 관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고 또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 한 명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일반 노동자로 보이는 한 6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리 한 무리가 이제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도 노동 허가가 금지된 뒤 방문이나 여행 비자 등을 통해 일하며 비자 기한 갱신을 위해서 북러 접경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역행하는 겁니다.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올 연말까지 북한으로 송환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리는 20일 VOA 논평 요청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하며 계속 그렇게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중국 정부에도 질문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올리안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19일 VOA에 중국 내 소식통들이 지적한 북한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줄을 막으려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을 통해 당사자들이 모두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ere's no loser. Everybody wins. Everybody gains. The customs guy gets a little money.
세관원은 돈을 받고 중국 업체는 값싼 노동력으로 이익을 창출하며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돈 그리고 북한 당국도 외화를 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위반 행위를 멈추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 정부도 대북 지렛대의 하나로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의 제재 이행을 더욱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 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태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고 있습니다. 방콕에 잘 알려진 북한 식당에는 북한 출신 여성 종업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인기 있는 식당으로 손에 꼽히는 평양 옥류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출신 여성 종업원이 모두 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방콕 도심부 아속 지역에 자리한 평양 옥류 식당에 더 이상 북한 여성 종업원이 일하지 않고 대신 태국 현지 여성들이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콕 현지 주민은 20일 VOA에 1년 전만 해도 평양 옥류 식당은 4~5명의 북한 종업원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일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콕의 다른 북한 식당인 해마지간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2000년 이후 해외 북한 식당을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평양 옥류 식당과 같이 정권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을 세워 주로 여성 노동자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의 80%는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콕의 북한 식당에서 북한 종업원들이 보이지 않거나 줄어든 이유는 태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보리는 2017년 8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71호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선 기존 북한 노동자의 노동허가증 갱신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전원 송환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로부터 비자 갱신을 받지 못한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새로 태국에 입국하는 북한 노동자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간 몇 명의 노동자가 태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고 현재 몇 명의 노동자가 남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주재 태국 대표부는 VOA의 관련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9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현재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노동자는 9만여 명입니다. 이 중 현재까지 2만 3,200여 명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알려진 북한 해외 노동자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BOE 뉴스 김영계입니다.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80%를 상회하던 중국 시장의 수출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북한의 수입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비율로는 사실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북한의 수출액은 3억 2,600만 달러입니다. 예년에 비해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수출이 이뤄진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무역센터 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크게 줄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 가동되기 이전인 2015년 북한의 수출액 30억 달러에서 대중 수출액은 25억 6,700만 달러로 86% 수준이었습니다. 2017년에도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전체의 약 88%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대중 수출액이 2억 1,3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 3억 2,6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5%에 불과했습니다. 비율로만 보면 제재의 영향으로 중국 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된 겁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전체 수출액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수출액에도 영향을 끼쳤지만 일부 나라들이 북한과의 수출액에 변화를 주지 않거나 오히려 소폭 늘리면서 중국으로 집중돼 온 수출액이 일부 분산된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북한의 수출 순위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한 아프리카 나라 잠비아와 모잠비크입니다. 이들의 수출액은 각각 2천만 달러와 920만 달러였는데 제재 이전인 2016년이었다면 이 액수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에서 잠비아와 모잠비크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각각 6%와 3%였지만 만약 2016년이었다면 두 나라의 수출액은 전체 1%에도 못 미쳤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가나, 부르키나파소, 피지 등도 과거보다 소폭 증가한 수출액으로 북한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반면 과거 북한과 교역이 활발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홍콩, 타이완 등은 무역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면서 전체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과의 교역이 과거 미미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Everybody else's trade is so tiny and it's not really so sanction related.
북한의 수출액에서 중국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것과 대조적으로 수입의 중국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전체 수입액 23억 달러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총액은 22억 달러로 전체 9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북한은 2007년까지만 해도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44%, 2008년엔 46%에 불과했지만 2009년 63%로 높아진 이후 2011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15년까지 80%대에 머물렀습니다. 이어 2016년 90%, 2017년 94%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수입액이 제재 이후 크게 줄어들었지만 수입액이 10분의 1로 떨어진 것과는 대비된다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을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현재 가뭄 상태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유엔과 유럽연합 산하 국제기구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수량이 여전히 예년 수준을 밑돌고 토양 습도 측정치도 갈수록 악화돼 가뭄으로 인한 피해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과 한국, 중국 등 황해를 둘러싼 지역의 가뭄 상태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글로벌 재난경보 조정 시스템 GDAX와 유럽연합 산하 국제 가뭄 관측소 GDO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한국, 중국 모두 8월 1일 현재 GDAX 가뭄 경보 지수에서 0.7을 기록해 경미한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GDAX 가뭄 경보에서 0부터 1까지는 가뭄이 확인되지만 경미한 단계, 1부터 2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생명에 위협적이지 않으며 원조를 고려해야 하는 단계, 2부터 3은 매우 심각한 가뭄으로 기아가 발생하고 이주와 국제 원조가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 평년 강수량을 조사한 결과에서 북한은 2018년 9월 이후 평년 대비 강수량을 밑돌면서 심각한 가뭄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평년 강수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가뭄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과 5월에도 각각 67%와 40% 수준에 머물렀던 평균 강수량은 7월에 85% 정도까지 회복하며 다소 해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는데 매년 여름 한반도에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평년 대비 각각 204%와 100%를 기록했던 지난 2년간 7월 강수량에 비하면 올해는 여전히 예년에 비해 비가 적게 내리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다소 회복했지만 북한 내 일부 지역은 토양 습도 측정치가 더 악화됐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황해안을 따라 넓게 분포된 곡창 지역에서 주로 토양의 습도가 평균보다 메마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정상보다 낮은 토양 습도를 기록한 곳이 지난 4월 말에는 한 곳에 불과했지만 7월에는 최대 47곳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당장 심각한 가뭄이 우려되진 않지만 경미하게 지속되는 가뭄이 해갈되지 않으면 전체 농작물 작황과 식량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가뭄 관측소는 보고서에서 가뭄 상태가 북한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구 약 850만 명과 국토의 약 36%가 낮은 단계의 가뭄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고 약 650만 명과 국토의 약 27%가 중간 수준의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국토의 63%와 전체 주민의 65% 가까이가 가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도 올해 북한 곡물 수확량이 불리한 기상 여파로 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미 농무부 역시 올 상반기 북한의 가뭄 상태가 지속돼 곡물 생산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미국이 여행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합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이번 조치의 내용과 배경을 살펴봅니다.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2020년 8월 31일까지라죠.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연방관보에 올린 공고문에서 미국 여권을 사용해 북한을 방문 또는 경유하는 여행에 금지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 때문입니다.
미국인의 북한 방문 금지 조치는 2017년 이후 두 차례 연장됐는데요. 처음에 도입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전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지 며칠 만에 사망한 사건 이후 미국 각계에서 북한 관광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2017년 9월 여행 금지 조치 발표 전날 헤던 워트 당시 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We have a great deal of resolve to try to handle this situation and try to hold North Korea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Mr. Warmbier and bring back those three Americans who do remain there.
노어트 전 대변인은 북한의 원비어 씨 사망의 책임을 물릴 단호한 결의를 갖고 있다며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미국인이 여행 금지 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 승인 없이 북한을 여행할 경우 여권이 무효화되고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여행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개인이 벌금과 함께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행 금지 조치가 북한 관광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이 얼마나 되나요?
북한 정부가 외국인 여행객 통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매년 8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해 왔습니다.
북한 방문 특별 승인은 어떤 경우에 나옵니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 기자 또는 언론인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공에 알리기 위한 경우 적십자 임무로 공식 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 혹은 미국 적십자 관계자, 급박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의 경우입니다.
승인을 받아도 유서를 써놓고 북한으로 가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여행주의보에 따르면 방북을 승인받은 미국인들은 유서와 보험 수혜자 지정, 위임장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또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사안, 재산 처리, 장례식 관련 계획을 배우자 등 가족과 협의해야 합니다.
북한을 지원하는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이 매번 특별 허가를 얻고 현지에 가야 하는데요. 특별 여권은 신속하게 발급이 됩니까?
구호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에는 국무부가 사실상 특별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올해 초부터 특별 여권 발급을 제기했는데요.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생긴 변화입니다. 재미 한인 의사협회 박기범 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I would give credit to Steve Biegun because he met with us was when he told us, you know, we're reevaluating our policy.
박기범 국장은 비건 대표가 구호단체 관계자들과 두 번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책을 재고하고 있으니 방북 허가를 다시 신청해 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국가의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를 방문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그만큼 북한 방문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미국 정부는 1967년 이후 간헐적으로 알제리와 이라크, 수단, 쿠바 등에 대해 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한 나라는 현재 북한이 유일합니다. 국무부 여행정보 사이트는 북한 방문 금지 조치를 언급하며 미국민의 해외여행과 관련해 다른 제한은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휴전 외교가 최선이라는 주장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0일 VOA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타결 뒤에는 미국의 적극적 관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일 위안부 합의 관여 사실을 공식 부인해왔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매우 권위 있는 출처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며 한일 당사자 외에 당시 복수의 미국 당국자들도 매우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와 지원 없이는 합의 타결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갈등에 미국이 더 이상 적극 관여하기 어렵다며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이 역대 정권과 다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어떤 형식으로든 동맹 갈등 해소에 대한 의무감을 느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문제 관여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국무부 등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부는 당장의 결과가 없어도 양자가 대화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환영했습니다. 다만 양국의 입장차가 매우 큰 만큼 현 시점에서 한일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차선책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제안한 휴전 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추가 보복 행위로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당국 간 물밑 논의와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야 한일관계 악화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는 그동안 동맹관계 악화에 대한 관리 전략이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에 대해 우려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동시에 제기한 건 갈등관리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한일 당국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통제하면서 시간을 갖는 휴전 외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일 두 나라 모두 타협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로선 상황 악화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Moon has a political base which is not particularly prepared to compromise.
타협은 두 정권 모두에서 핵심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이 때문에 미국도 타협을 제한할 수 있는 적극적 관여가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 대학 한국학 교수는 VOA에 1965년 한일 기본조약부터 위안부 합의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부의 관여가 일정 부분 작용하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동맹 경시 사상이 팽배해 전통적인 외교 접근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암스트롱 교수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최근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을 계기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원 시스템과 사람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탈북민 모자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사망한 한 씨가 지역주민센터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웠지만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 등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씨가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지만 중국인 남편과의 이혼 확인서를 가져오란 통보를 받았다며 이혼 서류를 위해 중국으로 가야 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목숨 걸고 한국에 왔는데 굶어 죽었다는 건 경제 10위권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입니다.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네. 지정이 됐으면 이런 상황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한국 정부가 운영 중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차세대 정보 시스템 구축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불행한 사고가 없도록 시스템 정비와 현장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인순 의원입니다.
아동보를 전담하는 공무원 숫자가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그 해당 공무원한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최일선에서 지역 탈북민을 상대하는 남북하나재단 소속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부산하나센터장을 지낸 강동환 부산대 교수는 부산 지역에 천여 명의 탈북민이 있지만 상담사는 3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300대 1인 거죠. 그런데 그거는 어디나 마찬가지거든요, 전국에. 그런데 사람을 충원도 안 해주는 거죠, 하나재단은.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면은 사람이 찾아가지 않았다는 건데 찾아갈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하나 재단만이라도 그걸 개편해야 사람과 사람에 대한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은 시스템과 사람인데 시스템이 개편이 돼야 업무에 대한 조정들이 이루어질 거고 이 구조상에서는 최일선에 있어야 되는 담당자가 가장 현장에까지 도달하는 시간과 범위가 굉장히 긴 거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숨진 한 씨는 공공임대주택 월세가 16개월 지나 밀려 있었고 2017년 1월부터는 임차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전기요금 역시 1년 이상 미납됐지만 전기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한꺼번에 거두면서 한 씨의 체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씨가 극단적인 빈곤 상황에 몰려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신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탈북민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초기 관리에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일상의 생활 필수품이 지체되고 있을 때 한두 달만 늦어지더라도 바로 신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와 관리비 장기 체납 가구에 대해서도 오는 10월까지 실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강동환 부산대 교수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70% 이상이 여성이고 또 그중에 70%가 중국에서 온다며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돌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그 탈북 여성들의 그 맞춤형 복지나 맞춤형 설계가 되지 않으면 그 중국에서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여성들이 다 제2의 한 소음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냥 우리는 탈북민이라고 하면 엊그제까지 그냥 북한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근데 거기에 대한 세밀하고 치밀한 맞춤형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탈북민이라는 그 틀 안에서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놓치게 되는 거죠 결국.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수경 연구위원 역시 탈북 여성들이 결혼 후 물론 성매매에 노출되기도 하는 만큼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문제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지원기구인 남북하나재단은 임직원 일동 명의의 입장을 발표하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앞으로 정착지원 제도나 지원 과정에 어떠한 허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83년 8월 21일 필리핀의 야당 지도자 베니그노 아키노가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둡니다. 그의 나이 51살이었습니다. 10년 전 아키노가 필리핀 대통령 후보의 물망에 오르자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은 아키노를 투옥시킨 뒤 사형을 선고했다가 미국으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아키노는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필리핀의 민주 회복을 위해 투쟁하다가 3년 동안의 미국 망명 생활을 마치고 필리핀 내 야당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귀국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아키노의 피살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핀 국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아키노 살해의 배후로 마르코스 대통령을 지목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위는 1986년 독재자 마르코스를 축출하는 피플 파워로 불린 무혈 혁명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플 파워를 이끈 아키노의 아내 코라손 아키노 여사는 군부의 도움을 받아 집권에 성공,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로써 18년 마르코스 독재는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59년 8월 21일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승인됩니다. 하와이 섬을 비롯한 8개의 큰 섬과 100여 개의 작은 섬이 모여있는 하와이는 화산 폭발로 생겨난 섬으로 미국의 주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와이의 원주민은 마르키즈 제도에서 유입된 폴리네시아인으로 이들은 400년경에 하와이 제도에 건너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후 1778년 탐험가 제임스 쿡이 하와이를 최초로 발견하면서 하와이는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851년 하와이는 미국의 보호령이 되고 1887년 미국은 하와이의 진주만을 해군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합니다. 1941년 일본은 하와이 오하우 섬의 진주만에 있던 미국 해군기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되는 등 하와이는 미국의 군사적 요지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리고 1959년 3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하와이를 주로 승격시키는 법안에 서명하고 1959년 8월 21일 하와이주 승격을 선포함으로써 하와이는 마침내 미국의 50번째 주가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